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10장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오늘까지 공부할 요한복음 10장까지고요. 그게 1부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부터 시작되는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그게 2부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요. 1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요. 아울러 예수님이 속죄의 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1부예요. 10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를 1부에서 설명하고 2부에서는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을 제시 하고 진리를 선포하셔도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를 하기에까지 이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을 끊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가 선물로 주고자 하는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당신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2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앞뒤 부분은 마치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담고 있는 개괄적 내용을 조금 작은 그림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말라기에서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다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알겠지 라고 끝나잖아요. 그게 말라기잖아요. 그렇게 끝나고 인간 쪽에서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너희가 안 되므로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게 신약이잖아요. 요한복음도 1부와 2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일부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져야 돼요? 인간은 안 된다죠. 그죠? 인간의 불가능함이 확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먼저 본문 40절과 4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부가 어떤 내용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죠. 그렇죠? 그 1부의 서론은 뭘로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1장. 빛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빛을 설명하는 자가 보냄을 받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1부가. 그리고는 그 1부의 마지막인 10장에서 다시 그 빛을 설명하던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요한의 이야기는 바로 참이었다로 끝내는 거예요. 서론 1장에서는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이제 1부의 끝 마지막 장에서 10장에서 그 요한의 증거가 참이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기법 중에 아주 잘 쓰이는 문학기법이 뭐라 그랬죠? 수미일치법,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랬죠? 앞뒤에 같은 빵을 대고 속을 잘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전체 내용의 해석이 용이하게 하는 기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카이즘 구조라는 것도 있죠. 그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 교차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이렇게 어떤 사건을 나열해 가면서 설명을 하다가 E라는 것에 고갱이를 넣는 거죠. 핵심을 넣고 다시 D-C-B-A-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도 그렇게 그립되어 있죠. 시가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 시가서를 가운데다 딱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놓고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왔다가 다시 여기에서 예레미야 이사야부터 쭉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카이즘 구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바로 그 수미일치법과 인클루지오 수미일치법과 그 카이즘 구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A예요. 1부의 맨 마지막 부분인 9장에서 소경을 등장시키죠. 빛이 왔는데 못 보던 소경이 1장에서 이미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게 A가 쭉 가갖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부분에서 A-로 소경이 등장하고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뜨게 되느냐? 1장에서 빛을 못 알아본 그 소경이 어떻게 A-에 와갖고 그가 눈을 뜨게 되느냐?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슨 카이즘 구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1차 수신자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아먹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익숙했던 문화 기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1차 수신자들이 읽어서 감동을 받았던 그들의 배경까지도 우리는 다 공부를 해놔야 그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빛이신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를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부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장 마지막에서 인간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이 기각되고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예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의 공이 다 들어있던 내용이었죠. 6장에서도 그랬고 7장, 8장, 초막절, 유월절 배경으로 한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그 얘기였잖아요. 율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그들을 기각해버리고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기각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렇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10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참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41절이거든요.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분에게 이 세상의 떡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고 그 세상의 떡을 약속해 내려주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으로 일부를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일주일이 못 가서 죽여라 죽여라로 간다고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줄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니까 그럼 그런 왕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기 와서 광분하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가짜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떡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당에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일주일이 못 가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길을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때려 죽였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마치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을 주는 게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교리, 엉터리 교리 신학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죠?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지금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무력한 자야. 너희들의 노력은 구원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도 전혀 거기에 보탬이 안 된다. 그리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향해 돌을 들여 치려 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처절하고 불가능하며 무력한 죄인들의 실존에 대해서 일부의 결론인 오늘 본문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보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일부의 마지막은 수전절로 그 배경을 삼고 있어요. 유월절, 초막절 다 나왔었죠? 여기서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의 절기 중 한우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전절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에서 요구된 절기가 아닙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돼지피를 갖고 막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주다 마카비 그 아버지가 그냥 적군의 병사를 죽이는 바람에 얼떨결에 산으로 도망갔다가 주다 마카비가 망치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내려와갖고 그들을 물리쳐버렸죠. 그 주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깨끗이 그 성전을 정화해서 3년 만에 뺏었어요.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12월의 그 여드레를 한우카로 지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을 별로 축하 안 합니다. 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탄절 즈음이 되면 유대인들의 집에 촛불이 환하게 켜있는 거 보시죠. 한우카를 지키는 거예요. 수전절. 그러니까 수전절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인간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인 거예요. 수전절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인간 쪽에서의 열심이나 자격, 한마디로 율법을 기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 행위나 자신들의 열심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인간들이 내어놓은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를 했어요. 성전까지 깨끗이 정화해서 봉헌했어요. 라는 인간들의 행위를 상징하는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에 인간 쪽에서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의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수전절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촛불이다 그랬잖아요. 왜? 초막절에는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보여야 되고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행위로 너희 구원 못 받아. 내가 불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생수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전절에 너희들의 그런 행위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생명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내가 선물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 할애비를 나한테 갖다 바쳐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 배경인 거예요. 여기에 한우카가.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그 절기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 그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그 성전을 통해서 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이,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그 가시적이며 물질적인 성전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때 설명해 드리죠. 그 성전의 모든 내용이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예요. 성전의 구조 예수였죠.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 제사장 전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눈이 멀어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옛 성전은 뭐예요? 율법 앞에서 진짜 성전인 예수, 은혜를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 극명한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봉헌한 수전절에 진짜 예수님이 아주 홀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어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고 또 인간들이 청소해 놓은 가시적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날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아주 쓸쓸히 외롭게 서 있어요. 어디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서 있다 그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 뿐이에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뭐 제사장들의 섬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께 유효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적 성전 율법 앞에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참성전이 성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그 성전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 끝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에요. 거기에 연복궤가 있었어요. 헌금함이. 그리고 거기를 지나야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있다라는 것은 솔로몬 행각은 그 맨 마지막 여인의 뜰로 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여기인데 참성전이신 예수는 맨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인간들의 불가능함, 소경된 인간들의 모습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단어 옆에 굳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겨울. 그 겨울은 모형으로서의 성전에 율법에 광분하는 그 수전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죄인들의 실상을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인 거예요. 그게 겨울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보세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그럼 언제예요? 겨울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보세요.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여름과 추수할 때를 지나고 겨울에 남겨져 있어요. 여름과 추수할 때는 구원받을 때예요. 그러나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구원 얻지 못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겨울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전절 옆에 겨울이라는 단어를 굳이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들의 공로를 내어놓으면서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라는 아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 이란 방법이 뭐겠어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이고 다시 살려내야 돼요. 죽이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새 걸로. 근데 그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그들의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일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일부의 결론인 10장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볼까요?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목숨을 버릴 권세.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으시대요. 여러분은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밖에 없어요. 내가 자살하는 거, 그건 사망의 종으로서 사망에게 당하는 거지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목숨을 버릴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진 이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돌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일부의 결론인 10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인간 측에서는 구원에 관한 한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수전절이 등장하는 거고 겨울이 등장하는 거고 솔로몬의 행각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배경들이 이제 이해가 가세요? 성경에서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이곳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절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수전절이라는 것을 인용에다가 쓴 거예요. 요한이 다른 공관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 복음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뒤죽박죽으로 사건들을 지금 막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전절, 엔카이니아라는 단어는요, 동사로는 두어 번 쓰인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먼저 히브리서 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세우다라고 번역이 된 엔케카이니스타이가 바로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수전절이라고 번역이 된 엔카이니아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뜻은 첫 언약은 피로 봉헌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단어가 쓰인 곳은 히브리서 10장인데요.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예수의 피가 나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20절에 열어놓으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역시 엔케카이니스타이에요. 직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꿰뚫어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봉헌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산 길을 봉헌해 주셨다. 그러니까 엔케카이니스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봉헌절에 참 성전이신 당신 자신의 피로 드려지는 참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고 은혜로 정말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돌을 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36절과 40절을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10장 36절로 가볼게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해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무리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36절에 거룩하게 하다. 하기아조는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40절에도 주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유대인들과 잠시 분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구별되어 분리되어 나신 분이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어린 양으로서 그 양떼와 잠시 분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에는 상당히 심오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또 다른 출애굽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표현들은요, 요한복음 1장의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제물로 바쳐지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쓰질 않아요.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 제물의 원형이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택한 단어예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최초에 나온 곳이 어디죠?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그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달 14일에 잡아야 되는데 그달 10일에 잡아서 양떼와 분리시키죠. 그래서 14일에 죽인단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저편으로 분리되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죽으셔야 되거든요. 다시 들어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유월절에 죽게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죽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 삐졌어. 이제 너는 다 죽었어가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리고는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천명을 하세요. 그 말은 나는 애초에 너희들의 됨됨이나 자격 같은 것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그래 맞아 너희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온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돌려 치려할 때 나는 생명을 주러 온 거야. 내 아버지에게서 그 누구도 너희들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읽으면서 야 그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욕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거기에다가 투영시켜 놓은 것이지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양들의 됨됨이나 성실함의 여부에 따라 중도에 탈락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죠? 이게 구원의 본질이며 이게 견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무리를 걷는 것도 보여주시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거, 안진뱅이를 살린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별거 다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을 나에게도 적용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는 필요 없어요. 네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 언어도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해도 그게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왜 한 번 바꿔주고 두 번째 안 바꿔줘?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말이에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계속 죽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개미만도 못한 것들이 자꾸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개미만 못한 것들이 자꾸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여름에 개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날씨가 더운데 뭐 먹을 거라도 애들이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개미들이 막 줄지어서 쫙 오잖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약으로 그냥 착 뿌려서 다 죽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허리에다가 팔을 딱 올리고, 야, 너 까불래? 이러면서 너 까불면 죽어?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그시 누르죠, 이렇게.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내가요, 내가. 우리가.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여기에도 아주 웅숭이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자들을 향해 외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보여줬다. 기적도 보여주고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대주고 그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선한 일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너는 참남죄를 지은 거고 율법에는 참남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대답인 거예요. 주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 방백들의 그 실패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밝히세요. 그 34절과 35절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인데요.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게다가 주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라고 쐐기를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럼 우리가 신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는 모두 신이 된다는 말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돼요, 천국에서. 그러나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 구절이 인용이 된 시편 82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82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죄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6절 말미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도록 위임하신 그 유대의 방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했고 그들이 율법에 동의하여 내린 선고는 율법에 근거하여 내린 선고는 하나님의 선고가 되었고 또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근거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의 일을 위임받아 하는 이들이라는 의미에서 신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맛보기를 밥 먹듯이 하고 흑암에 행했다 그러죠.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의를 행할 자, 그는 신인데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그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신이라 불렀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불렀다. 내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러저런 일을 했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 믿더라도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이 여기에 인용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위임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 우리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찾아봤잖아요. 근데 가르쳐도 안 돼,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줘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시킨 일을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 그 뜻을 위임받아 죄를 심판하고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해 내가 죽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다. 그걸 하나님이 신이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신이야. 바로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 그리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놓고 있어요. 은혜를 근거하여 내놓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섭섭치 않게 보상해주세요라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줄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흥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건져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오직 주께만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 나의 자격 등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께만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우리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이고, 11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행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여전히 이렇게 불가능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 속으로 그냥 풍덩 빠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이지? 그 절망이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크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러한 실수나 여러분의 그런 범죄함 같은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감싸안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선한 삶,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이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에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잘난 척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우리가 해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렇게 성경에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은 너희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내가 왜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그걸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명령해 놓은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여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성도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막살아도 되겠네. 이리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막 사셔도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그 은혜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내야지 이리로 가게 되면 여러분 삶도 고단하고 왜? 은혜가 아직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삶을 사는 건요? 여러분 죽기보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 죽겠는 걸 억지로 하는 거. 그러나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로 먼저 가서 고단한 인생을 살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있단 거야? 그럴 거면 안 믿어. 이리로 그렇게 자폭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이해를 하고 야,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격발되는 열심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성경에 함유되어 있는 그 깊은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열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는 열심을 격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이렇게 물어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진짜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왜 네가 가진 거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네가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와라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자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치부가 되었던 시절이에요.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때는 예수님의 풍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의 풍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자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땅이 많아지고 그런 것으로 하늘의 복을 설명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있어요. 근데 부자가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왔네. 근데 율법도 다 지켰대요. 재산도 많아. 하나님께 복 받아서 거기다가 율법도 다 지켰어. 거기다 젊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털어버리고 빈손 갖고 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생이라는 건 그렇게 너희들이 이루어낸 업적, 너희들이 지켜낸 율법, 너희들이 착하게 산 그러한 삶 이런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야. 빈손으로 내가 짊어지고 갈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게 구원이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오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기에 여러분의 행위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런 종교 행위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도에 지나치게 11조도 했어요. 이게 붙들려있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못 붙든다니까요. 십자가는 빈손으로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손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손으로 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빈손으로 와.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고 그 영생을 받고도 우리가 그 영생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라는 건 우리가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걸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부인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성화의 깊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한 번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나의 보잘것없음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확 드러난다면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아, 나는 절대 내 삶, 내 의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그거 의지하여 살 수 없는 자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전 하나님 말만 잘 들을게요 라고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절정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로마서의 이야기처럼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못 사는 거예요. 야 이제 망고 땡이네.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게. 근데 나는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옛 몸을 자꾸 해체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밖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복음에 관한 아주 선명한 예를 하나 결론으로 들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로 한번 가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룰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이?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으시고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찍어버리라와 소금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 주일날 만날 때 전부 애꾸는 되고 짤뚝짤뚝 이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에? 근데 한 명도 그렇게 하고 안 와요.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11조 많이 하면 내가 복을 붙나 안 붙나 봐라 그런 거는 열심히 따라하시면서 이런 말은 왜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찍어버리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와 아포콥토는 자르다, 베어버리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이제 금방 이해 가시죠, 그죠? 자르다, 베어버리다, 언약.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세요? Cut the covenant라고 그래요. 언약을 자르다, 이 찍어버리다, 그러니까 자르다, 베어버리다, 이 아포콥토라는 단어는 제사 용어임과 동시에 언약의 용어예요. 제사 때 제물을 자르죠, 그죠? 그 단어가 아포콥토예요. 할례할 때, 할례 언약의 생식 끝을 자르다, 베다, 아포콥토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언어이고 제사 용어예요. 자르다, 베어버리다라는. 창세기 15장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언약 기억나시죠? 17장에 쪼개라, 생식 끝을 잘라라 할 때 할례 언약. 그죠? 나 아시죠? 그 단어예요, 그게. 그렇게 이 아포콥토는 제사 제물을 자를 때 쓰는 단어임과 동시에 언약의 언어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언약,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 다윗의 언약, 노아의 언약, 뭐 이런 모든 언약의 원형이 뭐라 그랬어요? 원형. 히브리서 9장 15절 이하에 유언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유언이라는 말이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원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피의 언약이 원형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근거하여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이라는 단어 또한 제사 용어이면서 언약의 언어예요. 레위기 2장 13절 볼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재물에는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베인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잔인하죠?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4절 보세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마가가 찍어버리라라고 번역이 된 그 아포콥토라는 단어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등의 그 소금이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한 것은 참 제물이시며 온전한 제사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손발을 베어버리고 눈을 다 뽑아버린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베어버리고 찍어버리고 그의 눈을 눈알을 뽑아버리고 그에게 소금을 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손 자르고 발 자를 생각하지 말고 눈알 뽑을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예수의 눈이 뽑혔고 나 때문에 예수의 팔이 잘렸고 나 때문에 예수의 발이 잘렸으므로 내가 계속 이 죄를 질 수 있겠는가로 가라는 것이지 죄를 질 때마다 하나씩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포콥토와 소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사를 지냈다. 제물이 되어서 바쳐졌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죄를 계속 질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짓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반성을 하고 뉘우칠지언정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탁 죽어버려야 돼. 이래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진다. 확 죽어버려야지. 그게 유다라니까요. 멋진 것 같죠? 아니요. 정말 멋진 성도는 금방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다가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럴 때 뻔뻔스럽게 그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성도라니까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뻔뻔스러움이 지나쳐서 방종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방종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분의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기분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아, 오늘은 내 기분이 안 좋았어. 오늘은 성가대가 나를 기쁘게 못해줬어. 오늘은 목사가 나를 그냥 찔렀어. 그 기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영생은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어도,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풍덩 잠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